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고 또 사용을 합니다. 오늘날 이 표현은 너무나 정당하게 들리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나를 꾸미고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나 자체로만 가지고 무엇이 문제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도 찾아야 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즉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만 관계하여서 나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하여 나, 우리와 관계하여 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상들은 이론적으로 많이 말하긴 합니다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나와 관계하여서만 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 가정에서 나는 남편으로서 가장이라는 입장에서 나를 살펴봅니다. 그러면 나의 책임감, 나의 위치가 보이게 됩니다.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보여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나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며 어머니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기의 위치가 보여지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나를 주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백성으로서 나를 바라봅니다. 이때 정말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와 관계하여서 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보는 나, 우리와 관계하여서 보는 나라고 하는 이 사실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나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에 헌신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서는 정말로 우리 가족, 우리 형제, 또 우리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구약의 본문은 전도자가 가슴 시리도록 서글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권력과 부를 다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먼저 1절부터 6절에서 권세자에서 말합니다. 권세자들은 착취 가운데서 위로자가 없는 학대자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보면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그것에는 자식도 형제도 그 이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탄식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찾아온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먼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즉 내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마치 허무가처럼 들리는 그런 노래를 부르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자기 수고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문자적으로 전기, 숨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전기나 숨을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기는 사라져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마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수고들이 마치 전기와 같고 흩어져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되다면, 모든 것이 헛되게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목적도 없고 무익하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릴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합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무슨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전도자는 고된 일도 또한 무의미하고 무익하고 전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모든 땀은 여러분을 유익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아주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우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형제님 여러분, 전도자는 단순히 날마다 경험하는 눈으로 삶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여러분이 공문을 잘하게 하고 자녀들을 먹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수고와 흘리는 땀이 결국 나무와 돌들이라는 장박에 부딪힐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여러분들이 부양 가족을 위해 거처와 의복을 얻기 위해서 급료를 받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전도자는 성경을 통하여 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 위에 말씀 주신 저주에 관하여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일평생 땅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고 그것이 저주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생애는 모든 취한 이후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 유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유로 사람은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노동하고 이 모든 노동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전도자가 성경에서 배운 진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도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매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직면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 있게 올해에 또한 이번 세기에 우리 손의 수고가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수고들 그 자체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수고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제거하시고 비록 죄로 인해 상했을지라도 공장에서 우리의 수고와 부엌에서 우리의 노동과 학교에서 우리의 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데 쓰임받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진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어떤 사람은 용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배관을 입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죄에 대한 저주를 풀어주셨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수고가 어떤 수고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수고는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이 수고를 통해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수고를 통해 우리가 죄의 저주로부터의 풀림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수고가 우리 가운데 헛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가 제거되었습니다. 복이 성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또한 수고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헛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결론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의 주제는 형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참된 교제 없이 끝없이 수고하는 사람들. 둘째, 참된 교제의 근거. 셋째, 참된 교제 안에서 위로를 얻어야 할 언약의 백성들. 첫째, 참된 교제 없이 끝없이 수고하는 한 사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난의 연속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일찍 죽는 것이 행복이라고까지 말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나 화가 찾아오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풍요롭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까? 솔로몬과 함께 모인 사람들은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번영하고 편안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은과 금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돌처럼 풍부한 그런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주변 민족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를 섬기던 평화로 특징 짓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공의를 집행한 왕들 중에 가장 탁월한 재능을 지닌 왕이 지금 지혜로운 운영 방식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공정한 처리로 그 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성전이 건축되고 있고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정말로 임재해 계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그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나라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이 그 집에 거하심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 것을 느낍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왕기상 4장에 보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그 복이 성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바다의 모래같은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리고 풍요를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 아래에서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다. 정말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회복된 낙원 아닙니까? 정말로 회복된 낙원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회복된 낙원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풍요로움, 사회적인 평화, 정치적으로서의 안정,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모습들 너무나 풍요로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가운데 지금 전도자는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 외로운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외로운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번영과 고독 속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기회가 더 많고 가지면 가질수록 서로에 대해서 덜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니까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나라에 뭐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벌어서 정말로 힘들게 내 자녀를 양육하고 공부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혼 쉽게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떠합니까? 이혼해도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물론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장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풍요롭기 때문에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번영하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면 더 그 공동체가 끈끈해지고 더 그 공동체가 더 잘 살게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덜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덜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예배당 앞에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공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도 다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공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톱질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겠죠. 뭐 다시 뽑아야 되겠죠. 드릴이 없으니까 손 가지고 다 하나하나 나사못을 박으면 힘들어서 얼마? 한 10개 정도 박으면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그럼 여러 사람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공구가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덜 필요합니다. 아버지 놀러 갔다 오세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덜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배려를 통하여 좋은 관계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고독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더 고독해질 수 있고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더 고독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없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도 고독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4장에서 함께 있는 단락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료도 없고 혼자 있는 사람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 아들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잘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동양적 우리나라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혈통적인 아들만 아들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이 없다라는 개념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우와 형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우가 형수와 결혼하면 말미암아 그 형의 계보를 이어줍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형이 아이를 못 낳으면 동생이 아이를 낳아서 양자 보내지요. 우리나라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그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사실 가운데서 아이가 없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양자 두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 없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형제가 없다? 죽어서 없는 것인지 원래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형제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 둘째가 없다. 자기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혼자만 남아버린 친구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를 바라보게 될 때 그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는 현금을 끌고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자신이 모은 부로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즐기기를 멈추지 않았고 계속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인생을 즐겼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부자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풍년이 들고 수고하여 곳간에 들여놓고 먹고 쉬기를 구한 그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쫓는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부만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두고 헛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10절로부터 이스라엘 여행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밤은 매우 춥습니다. 여행을 하는 자가 객실에 거하지 않고 광야 가운데 유숙한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광야 여행에서 위험한 강도가 있습니다. 광야 여행에서 자신의 옷만으로 추위와 싸워야 되는 그런 고통의 연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전도자는 제안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에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겹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세겹줄 안에서 교제는 참으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분명하게 바라봐야만 합니다. 참된 교제 없이 끝없이 수고하고 있는 한 사람의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이 부유해진 시대 가운데 삽니다. 당신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왠지 모르게 묻지마의 범죄들이 많아집니다. 왠지 모르게 이혼율이 늘어갑니다. 왠지 모르게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교회가 단지 내가 혼자 나와서 내가 구원받는 한 개인적인 장소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수고 앞에서 우리가 이 헛됨을 해결하는 참된 교제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참된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참된 교제의 회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노래를 불러가야만 합니다. 둘째, 참된 교제의 근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겹치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대상은 우리가 펜팔하다가 여행하다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류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구촌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한 사람으로서의 부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언약의 백성들의 세상입니다. 그들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가운데서 이 고백을 듣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적어도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기 전에 그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부부관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핑계하고 아내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땅은 다시 인간들에게 그 이전의 효력을 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들은 더 이상 사람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그 백성들과 교제를 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결과입니다. 죄는 참된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자연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까? 왜 동물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까? 왜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타깝게도 죄를 인격이란 단어로 포용합니다. 교회는 죄를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로 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를 포용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단절을 가져와 외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완전한 회복이 없이는 참된 교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교제의 길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모르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아들이 없고 형제가 없고 아내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고가 언제나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제의 길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인한 진정한 교제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를 한 사람이 소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육신적인 어머니가 왔습니다. 육신적인 형제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고 말합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이 말씀은 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방식으로 참된 형제가 누구인지, 참된 아들이 누구인지, 너희가 정말로 혼자인지 혼자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분명하게 주께서 밝히십니다. 그 안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그 언약 안에 들어간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켰고 그 성취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참 인간과의 회복을 가지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를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아나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교제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혼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나는 혼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가족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습의 회복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광야 같은 세상의 형제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형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교제의 회복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 참된 교제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가정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정교회를 말하지 않고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셋째, 참된 교제 안에서 위로를 얻어야 할 언약의 백성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 한 사람이 말하는 것 이상을 여겨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 계속되는 탐욕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야만 합니다. 탐욕의 노동에 대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쌍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단수인 것을 히브리 간수배에서 오른쪽 눈과 왼쪽 눈, 그 즉 오른쪽 눈을 의로운 눈으로 왼쪽 눈을 탐욕의 정욕에 빠진 눈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눈을 이야기하면서 왼쪽 눈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눈입니다. 그러니 참된 교제가 있을 수 없고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솔로몬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쉽게라고 하면 빨리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우리는 낙원에 있었던 그 사랑과 돌봄의 어떤 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신의 비우심의 어떤 면들을 경험합니다. 삼겹줄은 강하고 압력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삼겹줄이 끊어질 수 있지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삼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흔히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나무젓가락 옛날에 기억하잖아요. 한 개 나무젓가락 이렇게 엉덩이에 넣어가지고 탁 밧줄 묶고 당기면 끊어지잖아요. 두 개 넣으면 어떻습니까? 좀 덜 끊어집니다. 그럼 세 개 넣으면 어떻습니까? 안 끊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 개는 절대 안 끊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빨리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각 사람은 자기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적하면서 맞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겸손히 다른 사람 곁에 서서 다른 사람을 돕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홀로됨이 없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교회 집사의 사역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집사들은 교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그리스도 교회에서 아무도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독의 압박 아래서 위로받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시서 63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아무도 질병과 가난과 고독의 압박 아래서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것이 집사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홀로 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나는 홀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하며 우리는 홀로 있도록 만들지도 않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다입니다. 나는 아픈데 아프지 않는 척 말하지 행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픈데 어떤 사람이 나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로서의 모습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또 하나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에 빠짐 이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회복된 낙인에 살고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서 완전히 이르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아무도 질병과 가난과 고독 압박 아래서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열심히 고립되지 않도록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한 정도의 현실성, 합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그들이 아직 완전한 목적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올바른 것을 하려고 하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한 로마서 10장에서 밝힙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우리는 완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리문답 제44절에 말합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순종의 적은 시작만 하였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를 낙망하게 만듭니까? 이 사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의 작은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까? 우리를 낙망하게 만듭니까? 아니요. 우리는 더더욱 이 사실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를 쫓아가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참된 교제를 향하여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필요하고 성님의 새롭게 하신 사역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에게 아직 회복된 낙원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두 사람이면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삼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수고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겹줄로 연합되어 있음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 안에서 참된 결속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목숨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목숨을 중요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을 형제를 위하여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친구는 단순히 이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은 주 안에서의 사귐의 현장입니다. 참된 사귐의 현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되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게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그 확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피차 권면하며 그들의 피로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피차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의 피로를 바라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럴 때 정말로 인생의 삼겹줄이 이어질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완전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 아래 있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어진 그 모든 수고는 주님의 복에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복된 교제 안에서 정말 우리는 주를 섬기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섬김의 현장에 한 사람, 두 사람이면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모이기를 배하지 아니하고 절규하며, 그리고 피차 서로가 말씀 안에 권면하며 그들의 필요를 돌보아 우리는 그 안에서 주의 복을 누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고립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혼자 된 우리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찬송가 90.